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십 지역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만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고요. 그 이후에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굴 안에서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났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뒤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대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자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성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여지껏 되어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 19장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본문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도비 생활을 시작하고 있어 하던 19장부터를 생각해보면 참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궁궐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집으로 암살자도 보내고 이 선지자에게 도망갔을 때도 그 앞으로 암살자를 보내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결국 고민을 하다가 이제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광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결국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거기까지를 딱 끊어서 놓고 보면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단을 통한 격려가 주어진 거죠. 사실 말을 한 것은 요나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윗에게 격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네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내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의 가문에 대해서도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달라. 이렇게 격려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격려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이후에 사건이 또 어떻게 전개되냐면 비슷하게 또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도피처를 정하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죠.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그냥 간신히 죽을 위험을 모면했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아둘람골로 나왔다가 모압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렛 수풀로 들어옵니다. 유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결국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 뒤에 중요한 그일라 사건이 벌어지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에 가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길 거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기를 부랴부랴 급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도 보면 다윗이 여기저기를 막 떠돌아다니고 도피 생활하고 있는 또 죽을 위기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일라까지 사건을 벌어진다면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시 한 번 더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격려한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전개된 내용도 보면 결국 어떤 패턴이냐면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9장부터 그 부분까지를 보면 죽을 위험,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구원, 요나단의 격려. 죽을 위험,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격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요나단의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십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여서 십지역의 사건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십지역에 들어갔다가 훨씬 더 큰 위험을 만나죠. 이때도 죽을 위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내 주신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 뒤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저런 대꾸와 대답을 하는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내용이 이 죽일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사울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을 이룰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본문을 보진 않았는데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는 내용이 25장 나눌 거고요. 그 뒤로 26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또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이게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죽을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해가거든요. 구원을 받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사울이 다윗에게 선포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쭉 놓고 보면 물론 본문 각각의 내용들 또 각각의 사건을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쭉 놓고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죽을 위기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가 주어지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결국 크게 보면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일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다만 이 격려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요나단이 두 번째도 요나단이 지금 세 번째에서는 사울이 앞으로 보게 될 다른 본문에서 마지막 네 번째에도 사울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또 다윗을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 결국은 사실은 요나단도 다윗 이 사울 가문 사람이니까 원수 측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다윗과 대적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이 맥락을 잘 이해하고 이런 구조나 이런 사건의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삶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게끔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어려움을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꼬꾸라지거나 죽거나 결국 낭패를 보거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어려운 일 주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내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건 아니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격려와 위로를 들을 때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지금 다윗 사건을 보면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적인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를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건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사실은 대적들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지었던 여러 시편들을 보면 다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 대적이 나를 위로할 것이야. 대적의 말을 통해서라도 내가 격려를 받아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료들, 같은 교회 선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대족도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으니까 다윗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다윗을 격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이야기들을 해주어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윗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위로를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위로를 주변 성도들에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만 묵상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본문 내용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끝났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쉽냐면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격려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런 기록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다윗이 이런 격려를 받고 너무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비록 도피 생활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용기를 내어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다윗이 이와 같은 격려를 받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은혜를 받은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 다윗과 같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직분 감당하다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비록 보이지 못했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뒤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참 이렇게 권하는 또 그런 말들을 전해주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찌 보면 낙담하고 있을 다윗에게 원수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격려하시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베푸신 은혜를 듣고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자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